하나님 말씀은 설교 말씀으로는 좀 틀린, 좀먼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오늘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성경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천수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짝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족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를 그냥 잠시 접어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보여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사람을 감화 감동을 주셔서 모으셨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다. 1.1이라도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한 건 틀림없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왜 불평불만을 하는가 한 주제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때는 호화 대골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미국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참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들도 살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그러한 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내가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막살이 집에 살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주어지는 여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전부 조상 탓이에요. 우리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보다. 아니, 우리 조상이 좀 잘 좀 도와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게 살지 왜 이렇게 해줬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나무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떠냐?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을 들으며 살고 있는 거지만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위로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정말 너에게 주어진 이 여건과 이 삶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 왜 네가 불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원망불비 이유는 바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면은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자기가 믿는 불교, 어느 사람은 천주교, 어느 사람은 뭐 이슬람교, 어느 사람은 힌두교 뭐 등등의 자기들의 신앙으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을 믿지 못하니 어려움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던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번 보면은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 지혜와 그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 60만이라고 했지만 200만 이상이 탈출되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양과 기르던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지금 광야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일이면은 갔다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걸쳐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보면은 3일 길도 못 되어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니까 15장 22절에 보니까요.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또 불평불만을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라. 그러면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석을 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리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이 반석을 줘서 너희에게 물을 주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항상 불평불만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걸 눈으로 보고 실제로 느꼈으면서도 그들이 필요한 것이 순간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뭘로 표현을 했느냐? 어떤 믿음이기에 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불평불만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렇고 내 현재 위치는 이러한데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신 편지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은 확증입니다. 확증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은 미스터리한 거예요. 신비한 거란 말입니다. 신비한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확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욥의 신앙은 그에게 열 자녀를 줬습니다. 당대에 그처럼 부하게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욥을 느낀다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만 해치지 말고 그에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내려가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양떼들을 다 뺏기게 만듭니다. 욥의 자녀들은 좋은 일이 매 좋은 일만 자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무너져서 열 자녀가 모두 다 직사하고 만다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한테 와서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모든 것도 정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1장 21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정말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어떤 괴계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을 기록한 구속의 말씀이에요. 그 구속의 말씀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맡겨준 건 무엇입니까요?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걸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맡겼다 하는 것은 이건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그 모든 자연 모든 것을 다 맡은 거예요. 심지어는 해, 달, 별, 달 모든까지 다 맡겼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단 줄칠지라도 이 심령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가 해서 든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선과 악을 행한 자들의 우리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구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 예배소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사도행전 2장 2장 21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16장에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의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리라.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다 관계없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서 등을 돌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내 생활을 비교해서 내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뉘우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반적인 육신적인 죄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정말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죽겠습니다. 그래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장사되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삶을 내가 물속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의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랑한 아들을 우리 한 심령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정말 대속의 주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양자로 삼으시고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에 그런 것이 있었죠. 손양은 목사가 두 자녀를 다 정말 공산주의자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나서 그 자녀를 죽였던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 손양원 목사가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서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평할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우리가 쉼을 얻는 은혜를 준다고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평등 것, 자기의 힘든 것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응양 하고 우는 거거든. 떼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 주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 나쁜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나에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 좋은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의 길이 된단 말입니다.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말씀의 보증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 언약이 무엇입니까요? 창세기 때는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에요. 입으로 아담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그 언약을 깨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대신 제물로 주었지만은 구약에서는 아담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어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더 좋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 덮어주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아니야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지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1년 동안 내 죄가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1년 동안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안에 생명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사망입니다. 나쁜 것은 가려서 나쁜 것을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거죠. 나쁜 것은 어떻습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두 가지 일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위해 살 것이냐.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썩을 것으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건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부활을 한답니다. 부활, 나쁜 짓 한 자도 부활한대요. 그분 부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라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러한 곳에 모든 진주 부하로 모든 보석으로 집을 지어진 그곳에서 살게 준다고 요한계시록 21장 이하 2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아담을 꾀었던 사탄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을 따를 때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자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세상에 내려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 세 사람들에게 세 천사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오늘 하루 동안에 가서 사람들 모두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오라고 큰 파구니를 주면서 세 사람을 내려보냈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도착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니까는 너 무엇이 있느냐 그 안을 보니까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험담의 말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장 무거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에게 가져온 두 번째 무거운 것을 열어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대요. 기도. 와,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의 기도인데 왜? 근데 그 기도가 전부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탄원과 간구밖에 없어요. 주시오 주시오 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가장 가벼운 바구니를 들고 온 사람에게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는 감사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의 말을 가장 적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어떤 것이냐?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인을 다 맡겨주시는 거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는 대로 우리가 수익하는 모든 걸 거저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짝이 있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니까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고 살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을 나의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자리에 모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만약에 주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했을까? 하며 그의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내게는 약간의 손해가 있고 많은 손해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삶에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상실하고 생각되어서 항상 만족감이 불평불만 바뀌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남에게 말하는 게 원망이에요. 남에게 말하는 게 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처지를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게 만드십니까? 주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상극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기억을 없애주시고 오직 감사할 수 마음을 나타내 주시게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단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길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범사. 범사는 힘들고 어릴 때까지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한 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좀 힘들게 하고 해롭게 했으면은 다시 저 같은 마음은 다시 보고자 않습니다. 좀 제 마음이 좀 이게 꽉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언제 열어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 열어주시면은 참 뭔 처마예요. 그러한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이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다 머릿속으로는 다 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건 다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허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가슴을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슴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진정한 내 문제가 해결되려 원하면은 내 머리로만 얘기했던 것을 내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어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그러지요. 예, 물에 빠지니까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았더라. 입만 살았고 모두가 다 물속에 잠겼고 입만 잠겼다고. 그건 뭐냐? 머리로만 행한다는 거죠. 우리 가슴으로 우리 행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으로 진정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행했는지 심히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